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박규수 자매님 어떻게 좋은 책들이 있었나요?
제가 이제 읽었었던 그런 책 중에서는 본받고 싶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위인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막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결코 조금 받아들일 수 없는 찰스 다윈이 굉장히 유명한 위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에이브럼 링컨의 자서전이라든지요. 그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어머니가 없는 데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정말 그 노예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었던 유명한 또 훌륭한 대통령의 어떤 그런 행적을 그린 것은 어렸을 때 상당히 참 올바르게 살아가는 하나의 예로서 많은 또 모본을 볼 수 있고요. 모본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 있잖아요. 네. 정말 불행하게 그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흠이 있게 태어났지만 그분이 정말 그런 모든 것을 딛고서 어떻게 정말 훌륭한 선생님으로 인해서 하나의 정말 훌륭한 이 세상에 봤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많은 희망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는 데 있어서 참으로 감동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참 좋았고 또 우리가 전쟁의 비참함과 흉악성을 알려주는 어떤 세계 2차 대전 중이었나요?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아주 전 세계를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갖다 정말 흘리게 했었던 그 어린 소녀의 그 피난 생활을 적은 거였는데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에 대한 것도 인식을 좀 배울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참 좋은 것이었다라고 저는 지금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세상적인 책들 중에서도 그렇게 어떤 위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때 뭐 아주 유익한 것들을 많이 얻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읽을 때 사실상 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삶의 철학이 들어있는 것이 책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책은 이 세상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책들이 나올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아닌 사람이 예를 들자면 어떤 그리스도인을 두고 전기를 써도 역시 그 쓰는 사람의 어떤 사상이 들어간 것이지 그렇지.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때 그 읽은 그 책 중에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있어요. 그 우찌무라 간조의 그 구안노 뭐 소감 이제 책은 뭐 굉장히 그분이 방대해졌는데 처음 이제 그분의 글을 이렇게 접했을 때 아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나타냈을까 굉장히 감동적으로 제가 그걸 봤어요. 물론 뭐 그 뒤로 여러 이제 믿음의 길을 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자서전도 보고 뭐 그 중에 허드슨 테일러 뭐 이런 분들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 생애를 바친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마음에 많은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제가 옛날 때 쓰면은 뭐 그 누구죠? 최근에 그 애플 그 창시자가 누구죠?
스티브 잡스.
진짜 뭐 이제 그런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그 자기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가 봤을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사실상.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같았으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지적 욕구를 취하고 도움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을 텐데 지금은 정말 그쪽으로는 이렇게 손길 자체가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올바른 어떤 그 지적인 자기의 어떤 그것을 위한 선택을 할 때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부분의 추구를 위해서 선택을 할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도 훨씬 더 올바르고 정말 바른 안목이 생기는구나 이거는 그건 저 누구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을 이렇게 제가 요번에 이걸 하면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원래 책 욕심이 많아요. 책은 많이 보지 않으면서 책 자체를 제가 좋아해요. 좀, 그러니까 내가 아마 모르긴 해도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 장서가 쪽으로 갔을 텐데 그쪽은 못 가고 이 책 자체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제 봤던 웬만한 것들을 제가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제가 갖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걸어온 책들에서는 제가 버리질 않아요. 왜 버리지 않았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지나온 날에 걸어온 길이 있잖아, 신앙의 길. 그리고 나의 신앙적인 사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에 관한 글들을.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그렇게 걸어오면서 많은 책들을 제가 읽었고 정말 뭐 감동도 받곤 했지만 이제는 조금 구분이 가요. 아, 저기에서는 무엇이 잘못됐구나. 아, 여기에서는 어떤 오류가 섞여 있었구나. 아, 이것은 정말 반쪽짜리 복음이었구나. 그 글들의 내용이 그것을 소리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그만 이렇게 안목이 생겼죠.
네.
네, 저는 이제 송교사님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부터 책과 친해지게 됐거든요. 그전엔 책하고 전혀 안 친했는데 정말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율법과 하나님의 그런 뜻과 그런 복음에 대해서 바로 체험한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런 책을 이제 주로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복음에 관한 책.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기 전에는 책하고는 전혀 친하지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서점도 잘 가지 않았죠. 서점 가서 이렇게 돈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정말 어색하고 이 돈을 과연 쓰는 게 합당한 일인가 이런 고민할 정도로 책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이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서 이제 책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서점도 다니게 됐던 것 같아요. 서점 가서 제가 가장 최근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어릴 때부터 꼭 이분에 관한 전기는 읽어봐야지 했다가 올해 이제 드디어 읽게 됐거든요. 복음을 체험하면서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를 올해 제가 처음으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정말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의 일대기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산 믿음을 보여주는 그 신뢰가 우리나라의 신예증이잖아요. 그분이 산 모본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일대기를 쫙 읽는데 이거는 진짜 이분의 그 삶 자체가 정말 이게 예수님 것 같은 그런 모본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저에게 다가오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을 주고 정말 이분은 일제시대에 사신 분이지만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신 분이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다. 이러한 분을 정말 닮고 싶다 하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던 책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가 최근에 저한테 참 감동 있게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 그런 그 사람 그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분이 참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도 했었죠. 그 박사면서도 의사면서도 또 음악가면서도 여러 가지 정말 성공할 그런 재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재능들을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데 쓰지 않고 그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분도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닐 때 성경을 읽었어요. 네. 근데 참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뭐 그때 이제 읽기 전에 뭐 이것저것 뭐 하여튼 잡지들 군에 있을 때 이제 뭐 군에 있을 때 샘터가 많이 나와요.
옛날에 아주 샘터.
그 샘터에 보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주로 책을 읽어도 좀 현실주의다 보니까 이제 뭐 수필들이 많잖아요. 막 이렇게 감동적인 그냥 자신의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읽었었는데 이제 뭐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책이 군에는 한정돼 있어요. 이게 책 꽂에 꽂혀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뽑았던 게 명심보감. 그 이제 쭉 다 읽고 나서 더 이상 읽을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읽은 게 이제 성경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성경이라도 읽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다가 보니까 그 시편과 잠언에 저는 좀 이렇게 뭔지 모를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 절대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시가 그냥 단순히 감상적이 아니라 뭔가 이거 확실한 뭔가가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공감이 가서 읽고 잠언도 읽고 했는데 그러고 이제 성경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읽었는데 처음에는 참 인내심이 필요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니까. 근데 쭉 읽다 보니까 뭔지 모를 하나님의 그 승리랄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나는 꼭 제대하면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줬던 아주 중요한 아, 예.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읽게 됐는데 아, 참 저 같은 경우도 참 드물지 않을까. 어쨌든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성경을 많이 읽을 텐데 근데 이제 참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될 책들 중에 책이고 이것은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은 성경을 모방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이 절대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갖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창안해내는 그런 작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경은 반드시 읽고 나서 다른 책들을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글이 있는데요. 어떤 그 믿음의 선조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성경에는 일찍이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교훈적인 역사와 전기가 포함되어 있다. 소설을 읽음으로 상상력이 왜곡되지 아니한 자들은 성경이 모든 책 중에 가장 흥미있는 책임을 발견할 것이다. 아, 이런 책이 들어요. 아, 이런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성경에는 우리가 뭐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전기를 넘어서는 정말 그런 위인들의 그런 전기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죄의 역사도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도전도 받았고, 감명을 받았고, 그랬는데, 여기 더 이제 정말 충격적인 구절은, 소설을 읽음으로 상상력이 왜곡되지 아니한 자들은 성경이 모든 책 중에 가장 흥미있는 책임을 발견할 것이다. 소설이나 어떤 동화를 읽음으로 상상력을 이렇게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상력을 정말 왜곡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저도 이제 경험을 보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실제 생활은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그럼 왜냐하면 이미 제가 이 지금 현재 읽으신 그 표현대로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에 피해를 입었던 거죠.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보면은 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잠이 안 오는데요.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수면제로?
수면제로 많이 들었어요. 참 그것도 은혜다.
성공한다 그러더라고요. 불면증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상은 읽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또 읽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참된 의미와 주옥 같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감동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사실상 어렵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 문맥상 그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은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에는 인간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인간에 관한 네. 삶에 관한.
아멘.
그리고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닥쳐서 어떻게 우리가 가장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 올바르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다 있다. 이 성경책은 철학 중에 철학이다. 모든 이상의 철학을 다 포함하고도 그거랑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심오한 철학이다. 제가 예전에요 불교 책을 좀 읽었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굉장히 깊어 보여요. 성경을 이렇게 하고 그 성경을 살다가 그때 같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비교하면 성경이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불교를 딱 얘기하는 걸 보면은 뭐 보통 깊은 문자. 철학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때 그랬던 거더라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도의 경지에 들면 하나님의 그 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상에 있는 모든 철학들을 모든 이론들을 모든 사상들을 다 그 안에 파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이 성경의 진리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상과 철학도 다 파하고 깨뜨릴 수 있는 네. 그런 심오함이 담겨 있죠.
네. 지금 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계시는데 뭐 성경에 시도 들어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철학 중에 철학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이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 제가 이제 걸러 들은 얘기인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왜 성경을 믿게 됐느냐 참 수긍이 가는 그런 얘기를 한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옛날 분이세요. 이제 일제 시대 분이신데 이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역사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살아오시면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 역사를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어떤 조직이든 자신들을 꾸미기 위해서는 역사를 왜곡해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쓰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불교는 심오한 철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뭐 처음부터 뭐 누가 누굴 낳고 이게 뭐야 유치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구속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그런 얘기인데 정말 가짜 종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짜고 예수라는 사람이 가짜면 뭔가 이렇게 꾸며대고 우화적이고 이렇게 어떤 포장하기 위한 글들을 많이 썼을 텐데 이분이 그 구절에서 깨진 거예요. 그 유다와 다말 사건.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조상 중에 이런 있을 수 없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간통으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그 속보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분이 이제 돌려서 생각한 거죠. 이 성경은 진리다. 성경이 가짜라면 이걸 있는 대로 보여줄 수가 없다. 아, 이거 성경은 진짜 사실이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분이고 참 맑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네요. 근데 또 그 반대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믿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있죠. 이럴 수가 있구나라고 제가 참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지식은 어디 몇 장 몇 절 뭐가 어떻고 아주 그거 갖다 다 꿰뚫고 있는 분인데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거나 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참 또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정말 나의 어떤 것으로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을 대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하나의 지식으로 나도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왜냐하면 성경 읽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의 상식 중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걸 했을 때 굉장히 또 위험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그 성경을 지금 세상에 많은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이 확인한 바로는 세계 약 1,300여 국 언어로 이 성경책이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그 유엔에 지금 그 등록된 나라가 몇 국가죠?
한 뭐 300여 국가. 300.
그래요? 하여튼 뭐 한 300 국가 안쪽일 거예요. 200 몇십 국가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사는 많은 그 다민족들, 그들이 정말 이 정말 그 아프리카의 소수 민족에까지 그들의 언어로 지금 이 성경이 계속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 번역을 한 사람들의 그 그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정말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 성경을 그 소수민족 그 나라에 그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번역을 했거든요. 한 사람이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다음 사람이 또 번역을 하고, 이렇게 이것이 지금까지 온 세상에 이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중에 뒤에 끝이 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이 그렇게 보존되고 번역이 되고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 지금 증거되는 이 사실 자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해 주거든요.
네. 네. 아멘.
놀랍죠. 그것을 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책들이 정말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도움이 되었는지 나누고 또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날 이제 종교서적이 또 많이 출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서적은 어떤지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종교서적은 네. 한 해 얼마나 출간되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렵죠. 잘 모르겠네요.
그냥 너무. 일반 모든 책들이 4만 3천여 종이잖아요. 종교서적은 2011년에 1925종이 출간됐다고 합니다. 거의 2천여 권이 한 해 매년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종교서적들을 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를 찾고 그때부터 참 이 종교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이제 그때는 아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로 이제 이 신학적인 책들 위주로 뭐 그냥 뭐 경건이니 뭐 이런 책들 말고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책들 위주로 이제 읽었는데 거의 서점에 가서 살았어요.
네.
예, 돈 벌면 거의 서점에 갖다 주는.
책을 안 읽으셨다더니 서점에서. 예.
서점에서 거의 이제 사는 것보다는 많이 읽었는데 그래도 산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는 수백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읽으셨네.
그래도 또 이사하면 또 버리고 이거 아니구나 또 버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책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책들이 결국에는 보면 이제 많이 습득을 했어요. 많이 습득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들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책들이 이제 범람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들을 이제 본다고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머릿속에서 이제 레미콘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나름대로 어떤 이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저술한 책들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지 저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 많은 신학들이 존재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복음을 알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주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떤 저명한 그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고 얘기를 하시는가 궁금해서 서점에 이제 기웃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사보게 되고 이런 프란시스 셰퍼나 뭐 이렇게 본헤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쓴 로마서 강의 책을 이렇게 사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신기한 일이죠. 내가 왜 이런 책을 보게 되는지. 있는데 제가 예전이었으면 몰랐겠는데 지금 이제 와서 그런 책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경을 먼저 읽었으니까 성경에 어떤 분명한 구절과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유명한 신학자분이나 그런 저명한 목사님들의 글들에는 성경의 그대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자신의 생각들과 철학이 가미돼서 그걸 글로 쫙 풀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아, 이게 참 모든 기독교 서적이라고 해서 어떤 저명한 신학자나 유명한 목사님의 책이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복음인 것은 아니구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런 저의 그런 복음을 체험하고 이런 성경을 바로 깨닫고 그런 책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모든 책을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학자의 책이라고 해서 신뢰할 만한 완전히 그게 완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앙에 관계된 책은 진리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온전한 완전한 그 복음의 경험과 그리고 죄를 승리하고 거룩한 생애를 사는 경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그 찾고 또한 그 읽은 글들이 나름대로는 길잡이 역할을 좀 해줬다. 저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영적인 역량이 사실상 나의 보는 안목이 책을 선택하는 안목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좀 반영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자기 취향대로 고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섞여 있다 있었던 여러 가지 오류가 섞여 있었던 글이라 할지라도 그때 당시엔 그게 나의 현재 그것에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떤 그 진리의 조각 다 진리의 조각들이 다 있거든요. 그 전체가 사람이 쓴 글은 전체가 진리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이 글 외에는 모든 것은 다 섞여 있다. 전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진리의 조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처음엔 작은 조각들, 그 다음엔 그 조각의 빛을 갖고 더 밝은 동일한 색깔들의 또 더 큰 조각들, 그리고 좀 더 지나서 더 큰 조각들 이렇게 이제 모아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진리를 보는 안목이 늘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정말 제가 우리 그 생애의 빛에서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제가 접하게 됐죠. 그때 제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열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세상을 버리고 자기의 어떤 그 세상적인 모든 욕망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요구를 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다 버렸다라고 했지만 갖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리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온전히 내려지면서 밝은 진리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어떠한 책들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 진리에 관한 어떤 올바른 진리 자체만을 논증하고 진리만을 얘기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면 참 시간 낭비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교사님 저 자아 포기하고 이제 세상 욕망을 버린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그 저희 집에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님을 잃어버리시고 시리에 빠졌을 때 어떻게서라도 좀 어머니께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을 좀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저도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책을 안 좋아했으니까 어머니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할까 해서 그 기독교 서점에서 딱 잡은 책이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고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책이었죠. 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어머니께 쥐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것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추천한 책이고 이 책이면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구나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어머니께 드렸어요. 항상 이렇게 집에 가보면 또 이렇게 그 화장실 위에 이렇게 책이 그 책이 놓여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아시겠지. 이제 그런 이제 위로를 삼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참 큰 실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아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등지고 정말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그런 참된 복음을 깨닫고 그런 책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저게 과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는 책인가 저 책 안에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 들어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지금 돌아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모의 복음을 포장해서 그 안에 세속적인 야망을 품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를 추구할 수 있다는 그런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책들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바로 그 긍정의 힘을 몇 년 전에 얼마나 이렇게 막 이 사회를 휩쓸고 갔던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사가지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막 줄을 팍 그어가지고 이거 읽으라고 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마력이 있잖아요. 일단 한번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빠지게 돼 있거든요. 웬만해서는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의 경륜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다시 우리의 모든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우리 인간의 죄성을 지적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화돼서 우리가 변화함을 받아서 어떤 그런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는 무시되어지고 어떤 이 세상에서의 번영, 건강, 뭐 물질 아니면 또 어떤 행복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얻는 어떤 그런 데서 나오는 가치가 아니고 완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저쪽에 있고 스스로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뒀던 그 책을 지금만 생각하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깊이 아 참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종교 서적 중에서도 참 좋지 않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살아오면서 은혜 받았던 그런 책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어떤 책을 보시면서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시고 이 마음을 주님께 바치게 되셨는지요?
네, 저는 이 요즘 나온 오 그리스도인데요. 제가 옛날에 봤던 것은 오래전 판이라서 제가 그때 당시 정말 진리를 찾고자 방황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분명히 어떤 기독교 내에 예수님을 믿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여기저기 다녀도 그게 잡히지가 않는 거여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결정적으로 만났던 책이 바로 이 오 그리스도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그런 책이에요. 영감을 받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제가 74장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으면서 정말 눈물 막 온전히 눈물 투성이 하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값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고뇌를 하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의 모습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괴로워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느끼면서 고뇌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온전히 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참으로 아름다운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이걸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오 그리스도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서 저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저의 죄를 전부 다 회개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산상수훈인데요. 이 책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그 설교하셨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설교하실 때 팔복을 설명하시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하늘의 법칙들을 설명하신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정말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라고 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뜻이었는지 그 전에는 정말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외우고 그랬었는데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어떤 뜻이 있는지 깊이 있게 제가 깨닫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우리가 많은 책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신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책이고 책 중의 책이고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책입니다.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모데 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우리가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고 또 종교서적도 많지만 진리로 올바로 분별해서 바른 책을 우리가 읽고 또 주님을 따르는 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 철학을 교훈으로 삼아 복음을 변질시킨 책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고 좋은 책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고 날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봤을 때 정말 변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이해하면 안 변하는 거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 울부짖음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안다면 변화가 되죠.